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1장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잘게 나누어서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크게 보면 네 개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런 스토리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내용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8장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읽고 있는 본문 그 이후까지는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 10장까지를 보았는데 8장, 9장, 10장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기록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죠. 그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순서를 놓고 보면 8장, 9장, 10장을 놓고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개인적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8장, 9장, 10장에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보게 되는 이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울이 실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그 다음에 12장까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읽은 1절부터 3절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배경, 상황, 현실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세팅에 대한 내용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죠. 암몬 사람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을, 암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게 나하스가 왕의 이름일 수도 있고 장군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통치자인 거죠. 나하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몬 민족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다만 표현을 놓고 보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나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은 나하스가 군대를 쭉 이끌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하스라고 하는 통치자가 자기 민족,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사무엘상 전체에서 전쟁과 관련된 기록은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전쟁이 딱 두 번만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은 홉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던 장면입니다. 그 전쟁은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홉니와 비나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법궤를 되찾은 다음에 에벤에셀 사건이 있었던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다 회개운동을 할 때 벌어졌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왜 벌어졌느냐?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벌어진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두 번의 전쟁이 시간 격차도 있고요. 마지막 벌어졌던 전쟁부터 지금까지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자지구레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기록만 놓고 보면 중요한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쟁은 왜 벌어졌을까? 이 전쟁은 왜 벌어졌을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에 사무엘까지도 사사였으니까요. 사사시대는 어떠했느냐면 이방 민족이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사가 죽을 때까지는 평탄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살아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게도 사사도 있고 왕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지도자를 둘이나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지껏 수십 년간 평탄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은 왜 벌어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쟁 구체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고통, 고난, 어려움, 환란, 전쟁, 죽을 지경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죽을 지경은 그 죽을 지경을 만나는 순간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1번 전쟁도 죽을 지경이고요. 2번 전쟁도 죽을 지경이고 지금 3번 전쟁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생겨난 결과를 놓고 보면, 아, 다 똑같은 죽을 지경이 아니라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쟁은 심판하기 위해서 생긴 전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쟁은 구원하기 위해서 생긴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 번째 전쟁은 왜 벌어진 전쟁일까? 왜 벌어진 전쟁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벌어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끔 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당장에는 잘 성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만났을까? 근데 이 어려움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려움. 두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려움. 세 번째, 내가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확인해 보시려고 생겨나는 어려움.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지나는 과정 속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우리가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구나. 아, 그 어려움이 이런 목적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뒤 두 번째로 보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아스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거 굉장히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조약을 맺자.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건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전쟁에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노예 삼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인 나라, 우리는 노예 나라 할 테니까 우리가 날마다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그냥 군신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전쟁하다가 죽임당하고 나라가 폐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 불종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죽임당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불신앙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도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해결책이에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만났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장면도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봐주지 않겠다. 너희가 만약 나한테 이렇게 불종적으로 살려면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너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른쪽 눈도 내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3절에 보면 길라야베스 장로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1일 동안 말미를 달라. 일주일 동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회를 달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사정하기를, 이것도 굉장히 웃긴 장면이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좀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 그래서 누구든 우리를 도와줄 사람, 구원해줄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우리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도 역시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왜 이게 불신앙적인 반응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사울을 특별히 뽑으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근데 지금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마치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냥 이 모든 것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여러 지역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주신 것이 맞아, 이런 기대를 갖고 찾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있으려나 하고 둘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다르죠. 만약에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고백하기를,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울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달라, 근데 우리에게 사울을 내가 우리가 가서 사울을 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굉장히 상황이 달랐겠죠. 근데 지금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했죠.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쟁이 났을 때 자기들을 구원해줄 왕이 필요해서 왕을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눈꽃만큼도 갖고 있지 않은, 이게 지금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싸워줄 구원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앞부분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세 가지 반응 보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불신앙적인 반응이었죠. 불량배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지까지게 뭐라고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서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서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도 그와 비슷합니다. 불량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길라야베스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겠다, 식민지로 삼겠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이게 뭐 좀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남의 일이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던 사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우리를 암몬 사람 나아스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잠깐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다 하더라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 왜 나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목적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잠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길라 야베스 사람들과는 달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지를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 교회 우리들은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지 모르지만, 또 고난과 어려움은, 전쟁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치 고아처럼 생각하고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우리 각자의 전쟁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